누가복음 28번 메시지.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그분의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서의 사람 구주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사역. 여섯 번째.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54절은 네 가지를 다룹니다. 기도에 대한 사람 구주의 가르침, 그분이 악한 세대에 의해 거절당하신, 어두움 가운데 있지 말라는 그분의 경고, 그분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꾸짖으심. 우리는 앞에 메시지에서 첫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 장의 나머지 세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악한 세대에 의해 거절당하심. 11장 14절부터 32절에서 우리는 사람 구주께서 악한 세대에 의해 거절당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부분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상태는 말 못하는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무능함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벙어리가 말하는 것은 영 안에서 주님으로 충만되어 말하고 찬양하는 능력을 회복한 것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5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가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습니다. 바알세불이란 이름은 파리떼의 왕을 뜻하며 에그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경멸 속에서 똥더미의 왕이라는 뜻의 바알세불로 바뀌어 귀신들의 왕을 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5절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귀신들의 왕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말하여 사람 구주를 모욕하였습니다. 지극히 모독적인 이 이름은 그들의 가장 강한 반대와 거절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심. 17절과 18절에서 주님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그분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탄이 하나의 왕국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에게는 권세가 있으며 그의 부하로서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 같은 그의 사자들을 소유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그의 왕국 흑암의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9절과 20절은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장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히브리식의 표현입니다. 손가락은 손이나 팔보다 더 작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는 데에는 하나님의 손이나 하나님의 팔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만으로도 이것을 행하기에 충분히 능력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21절과 22절에서 주님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고 계속하십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악한 자 사탄이며 그 집은 사탄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강한 자인 사탄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의 첫째 부분인 1절부터 13절은 놀랍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것과 생명 공급, 즉 성령의 부요함을 받기 위해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둘째 부분에서 우리는 귀신들과 귀신들의 왕과 강한 자를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부요함을 받고 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주변에 귀신들이 있으며 공중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함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여 생명 공급의 부요함으로 성령을 받기 위해 그분 안에 있을 것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계시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그분 안에 머물러 있음을 인해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릴 때 우리가 귀신들로 가득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땅 위가 하늘이기를 기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희년에 대하여 많은 귀신들, 많은 장애물들과 방해가 있습니다. 희년 안에서 사람들은 귀신들의 사로잡힘과 압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은 여전히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협력합니다. 귀신들과 협력하는 자들은 사탄에게 사용되어 신약의 희년을 손상시킵니다. 그러나 사람 구주께서는 귀신들을 내쫓기 위해 여기 계십니다. 우리는 마귀가 강한 자에 비유된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람 구주는 이 강한 자보다 더 강합니다. 주님은 귀신들을 내쫓는데 그분의 팔이나 손까지 쓰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우 강하십니다. 그분은 단지 그분의 손가락을 사용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십니다. 단순히 그분의 손가락을 사용하여 사람 구주께서는 귀신들을 쫓아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고 생명 공급을 받기 위해 그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사람 구주와 하나일 것입니다. 그분은 강한 자보다 더 강하시고 우리는 그분과 하나이므로 우리도 역시 강한 자보다 더 강할 것이고 또 부정한 영들을 처리하여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영과 빛으로 충만됨. 11장 24절부터 26절에서 주님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정돈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그 의미는 우리가 귀신 들린 상태로부터 고침을 받은 후 그 영의 생명 공급으로 채워지지 않은 채 여전히 비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는 내부에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으로 더불어 점령되지 않았습니다. 이 장의 전체 문맥 속에서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옮겨진 바 되기 위해 항상 기도하고 나서 성령의 부요함을 받기 위해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어야 함을 볼 것입니다. 이 부요함으로 충만될 때 우리 안에는 다른 어떤 것이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삼일 하나님의 부요함을 가져오는 성령으로 충만될 때 우리 안에는 다른 것이 들어와 점령할 공간이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고 그분 안에 머물러 성령의 부요함으로 충만된다면 우리는 온통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충만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빛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 따른 이 구절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떠나서는 왜 11장의 여러 부분들이 나란히 배열되었는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성령의 풍성한 공급을 받을 때 우리 안에는 귀신들이나 어두움을 위한 공간이 전혀 남아있지 않음을 알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빛 가운데 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의 부요함과 빛으로 충만됩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사역으로 사람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역은 결국 믿는 이들을 발광체와 등대들인 교회가 되게 하여 이 어두운 세대에 그분의 간증으로서 빛나게 하며 생명과 빛의 탁월한 특징들을 지닌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게 합니다. 말은 곡식을 계량하는 기구입니다. 말 아래 둔 등불은 그 빛을 밖으로 비추지 못합니다. 등불인 믿는 이들은 근심을 야기시키는 먹는 것에 관한 물건인 말로 덮여져서는 안 됩니다. 11장 34절부터 36절에서 주님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고 계속하십니다. 34절에서 밝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빛이 충만한 또는 빛나는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의 눈이 성할 때 우리의 온 몸이 빛으로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두 눈은 한 번에 한 가지 사물에만 초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두 가지 사물을 보려고 애쓴다면 우리의 시각은 흐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사물에 우리의 두 눈을 집중시키면 우리의 시각이 성하여 우리 온 몸이 밝을 것입니다. 35절에서 주님은 내 속에 있는 빛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눈에 의해 빛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은 하나님을 위해 순수하게 지켜져야 하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빛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꾸짖으신 11장 37절부터 54절에서 우리는 사람 구주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꾸짖으시는 기록을 봅니다. 37절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식사하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식사라는 단어는 원래 아침 일찍 먹는 최초의 식사입니다. 38절은 식사 전에 먼저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고 말합니다. 글자 뜻 그대로 씻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의례상의 씻음인 침례하다를 뜻합니다. 그 바리새인의 반응은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뭔가를 밝힐 기회를 주님께 제공하였습니다. 39절에서 주님은 그에게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강탈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손은 씻지만 너희 마음은 어떠하냐. 너희 손은 깨끗해졌는지 모르지만 너희 마음은 깨끗하지 않다. 너희 마음은 강탈과 탐욕으로 가득 찼구나. 너희는 밖과 같이 안을 깨끗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듯합니다. 41절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에라는 말은 잔과 컵의 내용물을 가리키며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 안에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것이 깨끗해지도록 그들이 마음 안에서 탐하고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명하십니다. 42절에서 주님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고 계속하십니다. 공의는 정의를 가리키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다음 구절들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꾸짖기를 계속하시며 그분의 꾸짖음 속에 율법사들도 포함시킵니다. 그분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무덤들과 같다고 말씀하시며 율법사들에게는 그들이 지기 힘든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그들 자신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도 대려 하지 않음을 인하여 꾸짖으셨습니다. 오늘의 요나와 솔로몬. 누가복음 11장의 네 부분을 나란히 배열하면 우리는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지닌 사람 구주에 대한 묘사를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여 하나님 안에 머물며 성령을 생명 공급으로 받는 한 분을 봅니다. 그분은 삼일 하나님으로 충만하시므로 그분 안에는 원수에 속한 어떤 것을 위한 자리가 전혀 없으십니다. 더욱이 그분은 빛으로 충만하시며 참되시고 안팎으로 정결하십니다. 결국 이분은 오늘의 요나, 즉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신 분이요. 오늘의 솔로몬, 즉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시는 분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감추인 것들의 비밀들을 포함합니다. 11장 29절부터 32절에서 주님은 그분 자신을 솔로몬과 요나보다 더 크신 분으로 언급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보내신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는 선지자 요나보다 더 크십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였고 큰 물고기의 뱃속으로 삼켜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3일 동안 그곳에 있은 후 그 밖으로 나와 회개를 위해 그 세대의 표적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3일 동안 땅 가운데 묻혔다가 부활하셔서 구원을 위해 이 세대의 표적이 되신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이신 그리스도는 또한 솔로몬 왕보다 더 크십니다. 이방 여왕이 그에게 왔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였고 지혜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시며 지혜의 말씀을 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31절에 말한 솔로몬의 지혜가 바울의 14서신에 계시된 비밀들을 암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분으로서 주님은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적해온 대로 이 지혜는 바울의 서신들 속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감추인 것들, 하나님 안에 감추인 비밀들이며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됩니다. 특히 이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지혜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지혜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사람 구주의 최고 수준의 도덕성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죽음을 거치시고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참된 희년인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 메시지와 앞의 메시지에서 나는 이 장에 관한 합당한 이해를 위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산출하는 사람의 본질과 연합된 구주의 신성한 본질을 보며 또 인간적인 미덕들을 지닌 사람의 본성과 연합된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신성한 본성을 봅니다. 이것은 참된 희년인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활하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지혜를 듣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이해하려면 누가복음의 본질적인 요소들에 관한 합당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요소들은 사람 구조 안에 있는 신성한 속성들과 인간적인 미덕들의 연합, 즉 최고 수준의 도덕성과 신약의 희년의 선포를 포함합니다.